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재장악한 탈레반에 저항하고 있는 민족저항전선 최고지휘관 아우 아마드 마수드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수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육성 녹음을 통해 저항군은 여전히 판지시르 계곡에 남아있다며 항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수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아프간 내 저항군 최후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을 장악했다는 탈레반 측의 어제 발표 이후 나왔습니다. 민족 저항전선은 이날 트위터에도 산속으로 일시 후퇴했지만 다시 재집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저항전선은 지도부가 전멸할 위험을 무릅쓰고 마자르크에서 최후 항전에 나서는 것과 항전을 지속하기 위해 유리한 고지로 철수하는 선택지 가운데 후자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민족 저항전선 지도부는 무사하고 사기가 충만하다며 다음 단계 항전을 취하기 적절한 지형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새 집권 세력인 탈레반은 테러 조직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파키스탄 측과 국경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빌룰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주말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 수장 파이즈 하미드 장군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측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건의 탈옥 사건과 과거 파키스탄 내 무장 공격에 개입했던 수백여 명이 석방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빌룰라 대변인은 앞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프간 땅을 활용해 파키스탄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파키스탄 대표단 측에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파키스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국경 초소 검문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집단 면역 달성에 차선책으로 취해온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오늘 현재 6만 8,900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는 55명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코로나 태스크포스 국장은 이날 단순히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속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함께 살기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은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실적 목표를 기존의 감염 방지에서 사망 방지로 무게중심을 옮긴 정책으로 현재 싱가포르와 영국이 시행 중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영방송 CGT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도 이날 왕이 부장이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영내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왕이 부장의 방한에 주목하면서 하루 전날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 내용에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진영 측 주도 세력인 국민통합정부 NUG가 군부를 상대로 전국민적 항전을 촉구했습니다. 두아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연설 영상에서 이번 항전을 국민의 혁명이라고 명명하면서 모든 군인과 경찰들이 저항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인권과 함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세계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6일 덴마크에서 열린 나토 군비통제,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회의에서 북한이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players fielding nuclear weapons and advanced missile systems. North Korea and Iran, for example.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는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핵탄두와 정밀 운반 체계를 추구하는 등 핵무기고를 늘리고 있으며 많은 수의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성도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세계가 급속도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이며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world where NATO allies have given up their nuclear deterrent while Russia, China or countries like North Korea retain their nuclear weapons.
나토가 핵 억제력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세계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여전히 국제 비확산과 군축 체계 초석이라며 동맹국들이 NPT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군축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서 군축에 대한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반으로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가 붕괴됐다며 동맹국들이 이 같은 조약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라는 내용의 유엔 총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도 북한 핵 문제는 인권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공개한 유엔 안보리 관련 제76차 유엔 총회 보고문에서 현재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총 64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2건으로 각각 북한의 비확산과 북한의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상황을 제목으로 한 회의를 통해선 인권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유엔 헌장 12조 2항은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유엔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테여스 사무총장의 이번 보고문도 이런 배경에서 제출됐습니다. 이번 보고문에는 비확산과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등 북한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사안들도 안보리의 현안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상황, 소형 무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선 이미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 겸 유엔 사무차장은 3일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회의 기조연설에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Council has also made it clear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나카미스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안보리는 언제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핵심 당사국 간 직접 외교가 유일하게 효과적인 길이란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카미스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질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이고 결과지향적인 대화재개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로 꼽으면서 여기에는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한 실무급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영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hile some typically regard this situation as a regional issue, it is very much entangled with broader regional.
일각에선 종종 한반도 문제를 지역적 사안으로 간주하지만 이 문제는 무기와 전략적 경쟁, 신기술과 관련해 더 넓은 지역과 세계적 추세에 매우 많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어 새로운 무기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누적돼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내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나카미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군축연구소는 지난 1일 발간한 오늘날의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행동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전문가 재연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활성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재연집은 이들 나라들이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6자회담이 한반도의 핵 위험 해결은 물론 관계국들 사이에 더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는 토론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의 무기를 북한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하일 샤힌 대변인은 6일 SBS 8시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북한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군의 무기에 대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무기라며 북한에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맺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간사와 국가안보소위원회 글렌 그로스맨 공화당 간사는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로 무장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탈레반이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과 그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탈레반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부대원들이 아프간 함락 후 남겨진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탈레반 깃발을 개항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17일 미군이 아프간군에 지원한 블랙호크 등 고급 무기와 장비 상당량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성명에서 오늘은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지 천일이 된 날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조건 없이 즉각 이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캐나다와 국제사회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임의로 구금하고 강압적인 출국 금지 대상에 올린 미국인들의 석방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을 임의로 억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사람은 협상 카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 중 스페이버 씨는 지난 1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1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 사업을 했으며 코브릭 씨는 민간단체에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지고 계급이 강등됐던 북한의 박정천 전 군 총참모장이 두 달여 만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군 서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포병 전력을 지휘해온 박정천의 약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박정천 전 군총참모장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박정천은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2019년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군총정치국장인 김수기를 제치고 차수로 승진했고 5개월 만에 또다시 원수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군서열 2위까지 올랐던 박정천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당 결정 집행을 태업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한 직후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박정천은 이번 인사로 강등 두 달여 만에 오히려 군과 군수공업부문을 총괄하는 군서열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권력 서열 1위에서 5위까지를 아우르는 직책으로 현재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천의 승진은 지난 6월 말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자리를 채운 겁니다. 당 정치국은 이외에도 군 요직 인사를 단행해 새 군 총참모장의 림광일, 사회안전상에는 장정남, 당 군수공업부장의 유진을 임명하고 이들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박정천의 강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된 연대 책임 차원의 일시적 문책 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리병철의 뒤를 이어 군부 1인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강등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군수공업부장에 또 다른 인물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리병철은 완전히 퇴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리병철의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 최적임자가 박정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리병철이나 박정천 모두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주도해온 인물들이라며 특히 박정천의 상무위원 승진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풀이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3, 24 같은 핵투발용 단거리 발사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정천 지하의 포병 전력입니다.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할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열병식 때 단거리 실전 배치형 핵무기를 보여준다거나 전술핵 개발의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개연성이 있죠.
이번에 군수공업부장이 된 유진의 승진 또한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를 시사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유진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줄곧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지낸 군수산업 전문가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여러 차례 동행하며 얼굴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유진이라는 인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의 주요 이벤트마다 모습을 드러내왔던 인물이고 2019년 이후에 급속도로 고도화된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군수공업부장에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군사력 개발의 방향이 정밀미사일, 단거리 유도미사일 쪽으로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박정천에게 군부를 맡긴 조치는 제재와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처지를 감안한 실용적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내부 결속과 함께 군의 경제적 역할 또한 중요해졌기 때문에 군 통솔 면에서 리병철보다 장점을 갖고 있는 박정천의 효용성이 더 부각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병사령관 출신이긴 하지만 현장 지휘에 아주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포병 장교 출신이라는 이제 이게 또 있거든요. 박정천이 또 군을 동원해서 공병부대처럼 그냥 일사불란하게 건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군 요직 인사는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기 또는 집권 초기부터 김 위원장이 밀착했던 인물들이 중용되면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교체 흐름도 뚜렷해 보입니다. 총참모장에 오른 림광일은 1965년생으로 50대 중반이고 사회안전상에 임명된 장정남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림광일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서해 최전방 장제도 방어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 연평도 백령도의 타격과 관련한 포병부대 실탄 사격 훈련 지도 등에 동행하며 급부상했습니다. 2016년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거쳐 지난해 정찰총국장을 지냈습니다. 장정남은 2013년 김격식의 뒤를 이어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을 때 50대 초반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김정은 시대 군수뇌부 세대교체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김인태 박사는 그러나 잦은 군 요직 교체는 김 위원장의 간부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전반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삼중호 상황에서 정책이 부진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그 정책 수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권력층에서 업무상 이제 부진이라든가 체제 이완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들을 많이 지금 간부혁명하라는 타이틀에다 걸고 지금 통제 수위를 전반 높이지 않았습니까?
한편 상무위원은 물론 군수공업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핵전력 강화의 공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던 리병철은 지난 2016년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올해 73살로 알려진 리병철은 현재 정확한 보직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선 주석단에 앉지 못하고 방청 속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한국 측 초청으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교착 상태인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북한 관리들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6일 전례 없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세계적인 재해성 기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현상이 우심해지고 있다며 북한에도 그 위험이 들이닥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시설과 재난관리가 취약한 북한에서 자연재해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은 가뭄으로 1,010만 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아시아 국가 2위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북한 함경 남북도 지역에 올해 8월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4천 헥타르에 육박하고 수재민은 약 1,350명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위기협회의 프란시스코 페미아 연구국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후변화는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형편없는 통치로 인해 이미 매우 나쁜 북한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전략위기협회는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함께 북한의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약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고 한반도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북한에서 태풍에 의한 폭우와 홍수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에서 범람 지역의 군사시설, 주거단지, 상업과 교통기반시설, 농업시설이 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대성 폭풍 아이다가 통과한 미국에서는 사상자가 7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다는 지난 주말 4등급 허리케인으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한 이후 점차 열대성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통상 허리케인은 육지에 닿으면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지면서 힘을 잃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가 더워져서 허리케인이 전보다 훨씬 많은 습기를 품으면서 재난적 폭우로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지구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우나 이상고온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이다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며칠간 이어진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 서부 지역의 산불, 뉴욕과 뉴저지의 전례 없는 갑작스러운 홍수는 기후위기의 극단적인 후폭풍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Days of Hurricane Ida. And the wildfires in the west and the unprecedented flash floods in New York and New Jersey.
그러면서 미국 국민 모두 이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도 지난 7월 천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중부 지역에서 사망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홍수가 도시의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택 등이 무너졌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도 광범위하고 심각해 중국 당국은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정 중국 부총리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영상회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당파적이지도 않고 전략적 무기도 아니며 분명하게 일상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게 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정 부총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중미 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미국 쪽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했습니다. 이 협정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는 이미 6년 전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해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입니다. 지난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 정상들의 기후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확인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향후 석탄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공급을 45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연설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하반기까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에 2019에서 2030년 국가 환경보호 전략, 국가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16.4%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중국 공안부장의 최근 회동은 중국 내에서 일탈 행위가 증가한 북한 파견 인력을 관리하고 향후 탈북 증가를 막으려는 복합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북한과 중국이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과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리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자우커즈 공안부장이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과 북중 접경지역 안전관리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사가 1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안을 지휘하면서 국내 치안과 반정부 활동, 탈북민 등 불법 체류자 단속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데는 복합적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한 소식통은 이를 VOA에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탈북 행렬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 안정을 논의했다는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방지보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인력 단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가 20개월째 접어들면서 북한의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국 내 북한 파견 일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상당히 늘어 일탈 행위가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에 체포와 수감 등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과 파견업체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탈북민 구출단체 무궁화 구조대를 설립한 허강일 대표도 3일 VOA에 탈북 후 꾸준히 연락하는 중국 내 북한 지인들과의 최근 통화에서 북한이 파견 일꾼들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 단기 출장으로 나온 수백 명의 성원들은 돈이 떨어져 거의 외교 공관에 구걸하는 수준이고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고향의 가족들과 소통조차 못한 채 집단 생활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일탈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통제를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가족 소식도 모르지, 돈도 못 붙이지, 편지도 안 된다지. 게다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북한 정권에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는 뭐 아무리 코로나 발생해도 다 이렇게 이동하고 할 건 하는데 왜 북한만은 지금 자기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허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동북 삼성 지역의 정보기술 일꾼으로 파견된 북한의 젊은 인력 중 최소한 10여 명이 탈북했고 선양의 북한 영사관엔 탈북 중 체포된 사람들 중 적어도 7명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 장기화로 보위부 파견 일꾼들은 과거처럼 일탈 행동을 한 파견 일꾼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소환시켰거든요. 잡아가든지. 근데 이제는 이제 보위부 애들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잡아갈 수도 없어요. 그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에서도 긴다고 자기네가 잡아가면 자기네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밥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막 가득인데요. 조국에 불만 품지 말라고 이면서 뭐 조금만 참아라. 뭐. 지금 그래서 더구나 지금 북한이 더 중국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중 접경 지역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작 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T선교회 책임자는 이를 VOA에 중국 공안이 최근 결혼 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탈북 자매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은 중국 남성과 결혼해 사는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대개 눈을 감아주었는데 최근 갑자기 조사를 시작해 어떤 의도인지 여성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도 이날 VOA에 공안 요원이 지난주 한 업소에서 일하는 탈북 여성에게 천기현 목사를 아느냐고 질문하고 조사했다며 여성들을 체포하지 않으면서 이런 조사를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천기현이 아느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단속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할 수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탈북자도 움직일 수도 없고 북한에서 국경도 봉쇄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철조망을 높이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또 서로 회담을 그렇게 하고 또 하는 척이라도 어쨌든 단속을 하는지 그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연결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의 연합뉴스는 앞서 북한 대사와 중국 공안부장의 회동 뒤 지린성의 북한 접경 지역인 바이산 공항국이 이를 불법 외국인 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1-2천 위안의 포상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3일 VOA에 중국 공안당국은 국경지역의 보안과 북한에 대한 협력, 공안요원들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며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새삼스럽다거나 뭐 포고령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뭐 1월 1일 되면 범죄와 전쟁 선포 또 이제 9월 달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명절이죠. 또 날씨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탈북자 이동할 거고 이거 5년 전, 10년 전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얘기해요. 액수가 처음에는 200원 그러다가 500원 올랐었고요. 그리고 도문 같은 데서 2,000원씩 줬어요.
김 목사는 다만 공안당국의 최근 움직임은 탈북을 막으려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에 박자를 맞춰주며 오랜 중단 끝에 탈북민 구출을 재개하려는 지원단체와 중개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내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북한 당국은 접경지역의 참호를 50에서 100m 길이로 길게 파 감시를 강화하고 철책을 더 확대했으며 중국은 탈북민들의 라오스행 주요 경로인 남부 제2지역 산야에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탈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연변 지역의 경우 탈북민 신고 포상금은 오래전부터 4천 위안이었다며 이번 단속이 새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접경 지역에 제방까지 쌓고 지뢰까지 매설해 지난 6월 북한 군인들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주민들의 탈출과 코로나 유입을 막으려는 김정은의 시도가 결벽 중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에 철책을 다 바꿔가지고 CCTV를 50m 하나씩 설치했고 북한 쪽에서는 제방을 쌓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내려왔다 올라갈 수 없게 강경도 지역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에다 지뢰를 매설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쪽에는 적외선 센서를 깔아 지나가는 센서가 울리게.
이런 상황 악화로 많은 탈북 중개인들이 버틸 수 없어 직업을 바꿨고 북한 탈출 비용은 수만 달러, 중국 내 이동은 과거 2,000달러 정도에서 지금은 평균 만 달러로 크게 올랐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중개인 K씨도 3일 VOA에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오래전부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북중 접경 지역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 일 못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2년 동안 다른 거 하고.
김성훈 목사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 상황 악화로 최근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주민들이 나타나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에 성공한 주민 인터뷰와 최근 북중 국경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뭐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구해올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들어오는 후원금이 반토막 났는데 구출 비용은 5배 이상 올라버리면 도대체 뭐 1년에 몇 명이나 구해오려고 거기다 위험까지 물어뜨면서 물론 한 명이 뭐 기독교 용어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만 또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V뉴스 김영걸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정 씨는 유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던 1.5세 한인 남성과 201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16년째 산호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 운송 택배 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한 번에 이렇게 만약 테이프를 붙이면 저희 남편은 손이 기계예요. 근데 저는 두 손이 다 움직인 데서 저희 남편은 한 손이 테이프를 찍고 한 손이 그냥 손을 쑥 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서툴지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도 가끔 깨져서 깨져서 변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자에 물건을 담고 상자를 포장하는 등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수정 씨는 작고 큰 상자 속 물건들을 통해 미국인들을 엿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야 이거 택배를 하면 이 돈에 차라리 그쪽에서 사면 되지 않는 이런 걸 왜 택배를 하지 이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물건들 이렇게 오래 자기가 오래 써서 막 아무리 때가 끼어들어도 그런 거 택배 달라면 택배라면 막 400불 500불 나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그냥 택배해 달라고 전 가끔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그러거든요. 와 여보 이거 그냥 거기서 사면 이거보다 더 싸지 않는가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대요.
남편을 거들기 위해 시작했던 일. 푸짐한 한국 음식을 차려 직원들을 챙기는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미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갈 때 수정 씨는 삶의 큰 고비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회사를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제가 유방암 19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아예 한쪽 가슴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는 회사를 그렇게 안 나갔어요. 그냥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겠구나. 삶에 대한 감사함에 젖었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갔는데 그게 암이라 하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죠. 초기라 하는데도 림파에 붙었다 하니까 이 림파에 전입되고 하면 빠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한국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어요.
림프에 발병하면 전이가 빠르다던데 이러자고 미국 땅까지 왔을까. 삶의 회의와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게 항암 치료는 그 권유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보고 항암 치료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한대요. 그러니까 절제하기 전에 항암 치료 같은 거는 가슴을 들어 안 냈을 때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겠는가 아니면 다 드러내겠는가 두 가지 중 하나 선택을 하라 해서 저는 그냥 다 드러낼 거라고. 미국은 그니까 수술이 한국은 이렇게 만약 내가 아프고 하면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 선생이 그 담당 의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린 게 한 달인가 우리 한 달 조금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아 나 이까지 와서 죽어야 돼 이거 이게 죽는가 이런 불안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하고 동생이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울었다는데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어져 여럿이 강물에 떠내려갈 때도 살았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정 씨. 수술을 마치고 나온 권소정 씨는 한쪽 가슴이 푹 꺼진 병마가 지나간 자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목마려가지고 좀 무덤덤했어요. 뭐 가슴 하나 없다고 뭐 인생이 뭐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 상처 자국을 아, 내 인생에 한쪽 가슴을 내가 기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인생이 너무 화려하다니까 내 인생에 내 스스로 가슴을 기부를 했다는데 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내 모습이 그 자술감은 안 듭니다. 저를 도한 사람들도 많이 사시는데 그런 자술감은 안 들어요. 솔직히.
탈북 후 10여 년 만인 2009년 한국 땅을 밟았고 그리고 10년이 흐른 2019년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권수정 씨는 수술 후 5년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저 부작용이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그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 약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제가 약을 한 세 번을 바꿨거든요. 그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딱히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옛날 살던 그런 그 추억이 아닌 과거 그런 게 막 떠오르고 자꾸 막 슬퍼지고 그래가지고 약이 부작용이라 하더라고. 약이 좀 그러고 심장이 자꾸 떨리는 거, 가슴이 막 떨리는 그런 느낌.
몇 개월이 지나니 약의 부작용도 사라졌습니다. 수정 씨는 내가 만약 북한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만약 북한에 있었으면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저희 엄마도 그 백혈구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백혈구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혈액암이요.
혈액암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수정 씨. 어머니도 그렇게 속절없이 가셨는데 목숨을 여러 번 걸었던 자신을 몹쓸 병마가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에 떨었었지만 수술대에서 누웠다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을까요?
수술을 하고 제가 바로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고 수술한 사람 같지 않다고 그냥 붕대 감고 앉아 있는가 앉아 같다고. 의지가 저는 또 삶의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살려고 되게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는 거. 내가 누워있으면은 또, 아, 이런 못 날까? 이런 생각? 저 수술하고도요, 한 3일 만에 계속 걸어 다녔어요.
아직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암은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네. 네, 지금 다 극복했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죽음에 대한 경험은 좀 몇 번을 해봤어요. 보이브 잡혔을 때 진짜 얼음구덩이라고 무릎 앉혀놓고 뭐 뒤라가 손 올리고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막 진짜 눈도 겨우 뜰 정도로 맞아봤고요. 오다가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6명이 탔는데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진짜 문턱도 몇 번 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암이라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이거 나 죽는 거 여기까지만 죽는 거 하다니 수술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너그러졌어요. 제가 동생도 그러거든요. 언니 옛날 아프고 나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순해졌대요. 옛날에는 막 이러던 목소리가 괜찮아 뭐 하면 뭐 아픈 사람들 뭐
암과의 싸움을 지나면서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였기에 삶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권수정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이 흐린 뒤에 차차 개기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7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7도, 신유주 아침에는 1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 희천 오전에는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 끼고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8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8도, 사리온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신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26도, 장진 10도, 낮 최고기온 22도,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5도, 평강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삼지연 최저기온 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 웅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입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재장악한 탈레반에 저항하고 있는 민족 저항 전선 최고 지휘관 아흐마드 마수드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수드는 어제 페이스북에 공개한 육성 녹음을 통해 저항군은 여전히 판지시르 계곡에 남아있다며 항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수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아프간 내 저항군 최후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을 장악했다는 탈레반 측의 어제 발표 이후 나왔습니다. 민족 저항전선은 이날 트위터에도 산속으로 일시 후퇴했지만 다시 재집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저항전선은 지도부가 전멸할 위험을 누르쓰고 마자라크에서 최후 항전에 나서는 것과 항전을 지속하기 위해 유리한 고지로 철수하는 선택지 가운데 후자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민족 저항전선 지도부는 무사하고 사기가 충만하다며 다음 단계 항전을 취하기 적절한 지형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새 집권 세력인 탈레반은 테러 조직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파키스탄 측과 국경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빌룰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주말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 수장 파이즈 하미드 장군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측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건의 탈옥 사건과 과거 파키스탄 내 무장 공격에 개입했던 수백 여명이 석방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빌룰라 대변인은 앞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프간 땅을 활용해 파키스탄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파키스탄 대표단 측에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파키스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국경 초소 검문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집단 면역 달성의 차선책으로 취해온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오늘 현재 6만 8,900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는 55명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코로나 태스크포스 국장은 이날 단순히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속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함께 살기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은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실적 목표를 기존의 감염 방지에서 사망 방지로 무게중심을 옮긴 정책으로 현재 싱가포르와 영국이 시행 중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영방송 CGT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효용 외교장관도 이날 왕이 부장이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역내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기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왕이 부장의 방한에 주목하면서 하루 전날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진영 측 주도세력인 국민통합정부 NUG가 군부를 상대로 전국민적 항전을 촉구했습니다. 두와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연설 영상에서 이번 항전을 국민의 혁명이라고 명명하면서 모든 군인과 경찰들이 저항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만윈 카잉딴 총리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군사정권의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전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와 국민통합정부에 4개월간 휴전을 제안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통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